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보다는 다른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그 같은 의혹들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며 일부 공습이 민간인들을 타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진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 공습이 ISIL과 관계없는 지역을 타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익명의 국방부 관리도 BOA에 ISIL은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 포진해 있는 반면 러시아군이 공습한 홈스 지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혁명군이 많은 곳이라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공습은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창조성과 동정심, 용기를 가지고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어제 유럽 난민 사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민과 난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왜곡과 편견이 자주 나타난다며 장벽을 쌓고 공포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당초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했었지만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자 엄격한 입국 규정을 적용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어제 열린 유럽 무역연맹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난민 재정착의 비협조적인 정부들을 비난하고 국경 폐쇄와 장애물 설치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오늘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도착하는 가운데 성대한 환영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레이 마부스 미 해군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에 도착해 일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은 지역 안정을 위한 상호 공동의 책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의 도착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주 이슬람 성지 순례 행사 도중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464명의 이란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종전까지 이란인 사망자 수는 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당초 압사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적어도 769명이며 이 가운데 이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우디 정부의 미흡한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 외곽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어제 회담을 열고 이란인들의 시신을 가능한 빨리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접경 반군 의심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5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번 공습은 부가지리스탄주 다타켈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이곳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과 하카니 연계 반군들의 근거지로 간주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부가 자국 내 테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해 지금껏 3,500여 명의 반군들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군 피해도 거의 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새 회계연도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에 따라 오늘 연방정부 기관들이 폐쇄 사태를 모면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미 상하원은 2015 회계연도가 끝나는 어제 저녁 각각 실시한 표결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임시 지출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 지출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10주간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 권한을 계속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앞으로 두 달 안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은 2017년까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800km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5만 명의 미군을 더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바다에서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최고 6m, 서해에서는 최고 3m까지 파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도발과 대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로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거듭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대신 한국과 국제사회가 내밀고 있는 협력의 손길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군 장병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여러분의 애국심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대결로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그리고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하고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과 국민들의 결집된 안보 의지가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국방력의 기반이자 최고의 무기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단호한 대응만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장병들이 북한 도발에 맞서 전역 연기를 신청하고 예비군들이 자원 입대 의사를 밝힌 일을 상기하며 국민에겐 감동을, 북한에겐 강인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방지 방안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해서도 장병들과 국민이 하나가 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 이어 열린 경축연에도 참석해 군을 재차 격려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서 흔들림 없는 안보의 반석이 돼야 한다며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야말로 군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비롯해 장병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경축위원회는 2000년 6월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명 예비역 대령과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1사단 소속 장병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 내후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과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완료 시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5개년 발전 계획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자 역시 현재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한국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5개년 발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소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지난 이어도 남쪽 공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당장 시험 발사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발언을 했다며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은 한국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북한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한국 남쪽에 위치한 포항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군사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주로 이제 백두산 근처, 개마공원 근처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이제 500km 사정거리 가지고는 타격이 힘듭니다. 따라서 800km짜리 탄도미사일 가지고 북한의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10분 내로 타격할 수 있는 사선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함부로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기가 두렵게 되죠.
한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최대 800km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 군당국은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발해 지난 6월 초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에 이어 800km 탄도미사일이 2017년까지 실전 배치되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두 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입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면 미군 15만 명 추가 파병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군이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붕괴 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 15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후회 최소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미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전쟁이나 경제 실패의 결과로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찾아내 장악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우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경우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포격기지들을 제거하고 장악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확립하며 인도적 재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큰 부담은 결국 미군이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의 이동, 특히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붕괴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군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기지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깊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군이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북한군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침략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대신 남북 간 충돌이 격화되면 서울에 대한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격이 북한의 포격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상군이 지하 요새 등에 은닉된 북한의 포격기지를 장악하기 전까지 모든 포격 위협을 확실히 제거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포격 기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미군과 한국군이 참가하는 총공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미국의 군사 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래군사위원회에 지난달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랜드 연구소의 티모시 본주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is changing. A provocation cycle could lead to an artillery barrage of Seoul.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 끝에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8,000문의 대포와 다연장 로켓 등을 통해 서울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주 부회장은 또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된 후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물질들이 외부로 밀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과 북한의 군사 분야의 변화, 이런 논문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 예. 있어서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의미와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은 그 김정은 정권의 그 통치 전략이자 마치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정은이 이제 펼치고 있는 그 대내의 많은 정책이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많은 변화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핵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그 기존의 그 자원들을 재분배 균형을 통해서 그 안보와 경제라는 그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김일성 시기에나 또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그러한 자원이 국방에 집중해서 경제가 파탄 났거든요.
네.
근데 이 김정은 시기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민 경제로 이러한 어떤 자원을 재분배, 이동하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사회든 사회 간에 그 기존의 어떤 분배가 변화를 하게 되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되고 또 혼란을 가져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도 마찬가지로 성군 시대를 거쳐온 어떤 군부들의 반발을 사전에 이제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틀어지고 또 인민들에게는 변화를 보여주는 지금의 북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은 김정은이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의 그 논리와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또는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하에서는 선군 정치가 그대로 가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과거 그 김정일 시기 군은 위기 상황에서 그 김정일 시기의 군은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선군 정치를 만들었고 또 선군 정치의 그 가장 큰 수혜자로서 군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군의 위상 및 역할이 김정일 시기 선군 정치였던 중심 주체에서 김정은 시기에는 어떤 그 경제 객체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 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또 이러한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선군 정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선군 정치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현재까지 여전히 체제 유지 및 생존 전략으로서 이제 군이 중요하고 선군 정치가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군 정치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그 김정은이 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과거 이런 군의 과도한 어떤 군사주의와 선군 정치를 벗어나서 어떻게 이런 군사주의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의 미래 또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 김정은의 4대 전략적 노선 또 3대 과업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 김정은 시대 국방정책은 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어떻게 이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도 안보에 문제 없는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의 핵심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이렇게 군사 부분에 뭐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만큼 줄인 만큼 또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군력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4대 전략적 노선은 김일성 시대에 말한 그 4대 군사 노선하고 약간 혼동이 되는데요.
네.
그거와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아직까지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을 일괄적으로 발표해 본 적은 없지만 북한이 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4대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은 정치 사상의 강구나 도덕의 강구나 그다음에 전법의 강구나 다병정의 강구나라는 어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에 투여하면서도 군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네 가지 분야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4대 전략적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3대 과업은 이런 4대 전략적 노선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그다음에 운영적 측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이 군력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상 무장의 강조, 그다음에 과학 기술의 발전, 그다음에 실질적인 훈련 이 세 가지를 북한에서는 3대 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일 제1위원장이 북한식 국방개혁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이 핵 억지력을 내세운 재래식 전략의 선택적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만 좀 이제 북한식 국방개혁이라는 표현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과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읽는 분들 한테 쉽게 와닿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국방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국방을 구현하자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핵을 바탕으로 북한은 핵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방식이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방산비리다 이런 것에 얼룩진 지금의 우리 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북한은 뭐 경제 핵 병진 노선 하에서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이런 전력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 중에서는 항공 및 반항공 전력에 대한 을 중심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증강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 임명될 만큼 그 항공, 반항공 전력 강화가 중요하고 또 경제 핵 병진 노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하기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투여할 수 있고 또 인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본다면 그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 그리고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에 관련된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항공 및 반항공 전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항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 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주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대규모 공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공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방어하고 막는 측면에서 본다면 항공 반항공 전력이 주민을 안심시키는 효과, 그 안심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경제생활, 인민생활에 매진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봐요. 예전에 미국과의 1대1 상대였다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자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이렇게 계산을 하겠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단순히 미국과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위협하는 것으로 쏘는 것만으로 카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이를 것들 마이너스 요인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손익분기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전보다는 북한의 고민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고민도 좀 어려워졌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조만간에 쏘는 것에 대한 약간 것이지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정도 예를 들면 그 계산법이 끝나고 또 자신들이 시간에서 더 이상 어떤 기다리지 못하고 발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면 뭐 발사의 가능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셈법은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대학원 대학교 미시연구소 김동엽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과 군사 분야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이 뉴욕에서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협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의제 선정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기시다 외상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은 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준비 문제를 많이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올 연말까지 한일 양국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일 양자 관계 문제, 나아가 국제 무대 협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기시다 외상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은 전날인 29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한일 3개국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안과 그래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미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핵 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4차 핵실험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이 지난 7월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로는 처음 열린 것으로
두 나라 외교장관은 핵 합의 이후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란 핵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돼 제재가 해제되면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자리프 장관도 이란이 핵 합의 의무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제재가 풀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란 핵 합의가 대화를 통해 난제를 해결한 선례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다며 이 경험과 지혜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개인이 33명, 기관, 기업이 3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등에 연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영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개인 33명과 기관 기업 36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에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간부와 이재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화 원자력 총국 간부, 이용섭 전 영변 원자력 연구소장, 한유로 조선 용봉 총회사 간부 등 유엔 대북 제재 대상 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철의 총정치국 부국장과 오국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동원 전 39호 실장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21명도 영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20곳과 함께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 대상 16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도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당시 한국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 시절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이 공동으로 쓴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 구상 14 남북정상선언의 일부 내용이 1일 공개됐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2007년 9월 26일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현 실장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양건 부장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이 합의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은 문제 등을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계기는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에게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후 김만복 전 원장은 북한의 초청으로 세 차례 방북해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양측이 힘들게 완성시킨 훌륭한 문건이지만 지난 5년간 진척이 없어 빈종이, 빈선전값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떠한 정권도 하루아침에 미국 정부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또 남북한이 서해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와 관련된 뒷얘기도 담겼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에 대해 북한의 해주 지역은 개미조차 들어가 베낄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끈질긴 설득에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고록에는 이 밖에 14 남북정상선언문 최초안에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협과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회고록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는 4일에 맞춰 공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탈영병들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사건이 난 마을이 유령 마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만강과 3m 높이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남핑진 남핑촌.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최소한 10명의 주민들이 북한군 탈영병들에게 살해된 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난 이곳은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프랑스 AFP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공식 주민 수는 6,000명이지만 대부분의 집들과 건물들은 버려졌고 창문들은 깨져 있으며 잡초만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노인들도 계속 빠져나갔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지 공산당 서기인 우시겐 씨는 AFP에 모든 주민들에게 밤에는 바깥 출입을 삼가라고 당부한다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는데 잘 모르면 덜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은 북중 국경을 따라 이어진 두 개의 길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올해 초 현지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병대를 만들어 접경 지역 순찰과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민병대는 창설되지 않았다고 현지 주민들이 AFP에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 차이 씨는 중국인들이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던 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그들은 북한 쪽에 그대로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탈영한 북한군이 접경 지역에서 중국인에게 총을 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9월 18일 지린성 창바이현 국도에서 국경을 넘은 북한군이 민간인 차량에 총격을 가해서 두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중국인 한 명이 부상했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용의자가 북한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북한 탈영병이 중국 주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북한군 무장 탈영병 한 명이 민가를 돌며 주민 4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중국 공안에 검거됐고 같은 해 9월에도 20대 북한 남성이 중국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북한 탈영병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한 식량이 전달에 비해 44% 줄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배급량도 250g에 그쳐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0일 VOA에 지난 9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4만 2천여 명에게 2,105톤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8월 취약계층 73만여 명에게 3,785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44%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또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약 1억 6,780만 달러지만 9월 27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8,597만 달러입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지난 9월 식량 배급량도 250g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It stayed the same for August and 215g remained for the first week of September.
코슬렛 담당관은 이 같은 규모가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도 21%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농업기구 FA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2,889톤으로 지난해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을 수확 전까지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에 이어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감소한 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VOA에 내년도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식량 수급 상황 올해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다. 금년도 들어와서 북한이 식량을 갖다가 수입을 한 것도 많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지원을 받은 식량도 별로 없고.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42만 1,000톤의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30만 톤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2만 1,000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장은 하지만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식량 부족분 42만 1,000톤은 이모작 수확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며 실제 부족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작황에서 한 10만 톤 정도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 최소 소비량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한 50만 톤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수입을 늘리든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한국도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때 뭐 시장을 가득 메운 밤, 감만 봐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젯밤에 내리기 시작해서 한국 전역에 뿌려진 비가 오늘 하루 가을을 재촉했습니다. 낮 한때는 뭐 여름에 소낙비 같은 비가 내려서 기온도 뚝 떨어지게 했는데요.
네.
이 뭔가 낭만적인 정취를 찾는 가을 이전에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서해안 지역에 폭풍 해일과 침수 피해 소식이 잇따라서 좀 걱정되는 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폭풍 해일은 파도가 해일처럼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높고 강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현상을 폭풍 해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떴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그 영향으로 밀물의 수위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 급하게 발달된 저기압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는 폭풍 해일과 침수 피해 등 기상특보가 내려진 겁니다.
이 폭풍 해일에 대한 걱정, 서해안 전역이 포함이 되나요?
일단 한국의 기상특보로는 충청남도 지역 바다가 그 중심입니다. 오후 5시 30분 정도에 그 만조가 이뤄지는데 이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백 척의 배가 피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날씨를 보니까 이 서해안 지역에 일고 있는 그런 걱정과는 조금 다른 그냥 강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다 이렇게만 나와 있던데요. 근데 인천에서는 슈퍼문의 영향 때문에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서 인근 어시장인 소래포구 어시장까지 물이 한 30cm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물난리가 나 있고요.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그 영종대교 일부 구간도 침수가 됐습니다. 오늘 광주 지역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한 건물 공사장 외벽을 가리는 대형 가림막을 통째로 벗겨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가 조촐하게 치러졌군요.
네, 전국에 내린 비 때문입니다. 조촐한 국군의 날 행사가 됐는데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그 시누키 헬기로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또 유엔 참전국 16개 나라의 국기를 단 민군 합동 그 패러글라이딩 시범 등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상 최초의 행사들이 준비가 됐었는데 날씨 탓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념식은 충청남도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렸고요. 2000년 6월에 그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에서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예비역 계룡 등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해외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초청이 됐다고요?
네. 당초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비 때문에 야외 행사와 많은 볼거리들이 취소되면서 기념식 참석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들이 비를 맞게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였다는데요. 이번에 5박 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6.25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8개 나라의 100여 명이고 이 가운데는 그 참전용사의 2, 3세인 주한미군 30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유엔군 6.25 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는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위한 감사 또 우의를 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미지의 나라, 당시에는 미지의 나라였겠죠. 한국과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젊음과 생명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한국에 초청된 6.25 참전 유엔군 용사와 가족들은 모두 3만여 명이고요. 비무장지대와 국립묘지, 또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시작됐군요?
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어젯밤 전야제에 이어서 오늘부터 열흘간 영화축제를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부산 해운대에 자리한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렸고요. 한국의 남자 배우 송강호 씨, 또 아프가니스탄의 여배우 마리나 골바하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세계 여러 곳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중에서도 아시아권 영화계를 조명하고 부각시키는 영화제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프랑스의 칸 국제영화제, 독일 베를린의 영화제, 또 러시아 모스크바 영화제가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힙니다. 뭐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시작된 그 영화제들과는 달리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돼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영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시아 영화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또 경쟁시키고 아시아 영화인들의 연대를 돈독하게 하는 영화제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단연 서울일 텐데요.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고 또 역사를 더해가고 있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 부산과 영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네, 부산은 한국 영화의 발상지로 불립니다.
네.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었고요. 영화 산업의 토대가 바로 그때 부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됐을 때는 그 부산의 영화관 밀집거리인 남포동이라는 곳이 주 무대였는데요. 해운대 지역의 신도심지가 형성이 되고 또 영화제의 주무대인 영화의 전당이 해운대에 건설되면서 영화제는 해운대 지역과 바다 또 남포동 일대 영화관을 모두 영화제 상영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규모는 아무래도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영화가 얼마나 되는가로 평가를 하게 되던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몇 편의 영화가 소개가 됩니까?
올해는 75개 나라에서 304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열흘 동안 영화의 바다에 빠지다라는 영화제 부제처럼
네.
부산 해운대와 남포동 일대 35개 스크린에서 쉼없이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은 인도 독립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모제스 싱 감독의 주반이라는 작품이고요. 폐막작은 중국 레디안 감독의 산이 울다라는 작품이 선정돼서 화제입니다. 많은 그 영화계 인사들도 초청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여배우입니다. 소피 마르소가 한국을 오고요. 부산을 오게 되죠. 헐리우드 영화가 돼서 다시 한국에 상영된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 배우 틸타 스윈튼, 아주 오래된 인기가 있는 배우입니다. 나스타샤 킨스키 등 세계 유명 배우들이 초대 손님으로 또 심사위원 등으로 부산 국제 영화제를 빛내게 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가한 가운데 미국 등은 러시아의 공습 의도에 우려를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네, 오늘도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가 오늘 시리아에서 이틀째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동지역 매체들은 시리아 군 당국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들리브 인근 반군 점령지역에 최소한 30회의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ISIL이 아니라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인 알루스라 전선, 또 다른 온건파 반군을 비롯해서 여러 반군 세력이 점령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습 목표가 ISIL이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러시아의 첫 공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등이 ISIL을 겨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틀째 공습도요. 현재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 ISIL 점령 지역이 아니라 다른 반군 점령 지역인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는 어제 첫날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 등을 공습을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8개 목표를 공습했다면서 실제 공습 장면을 촬영된 이 동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따르면 이곳은 ISIL이 아니라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다른 반군들이 점령한 곳인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러시아의 공습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ISIL 지역을 겨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 VOA 방송에 ISIL의 활동은 라카와 알레포, 디에르엘조르 등 이 러시아 시리아 동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 러시아의 공습은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ISIL이 아니라 다른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한다는 건 미국이 크게 우려를 했던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반군 중에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는 이 러시아의 시리아 사태 개입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미국은 앞서 러시아의 공습이 이 ISIL 소탕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목적이 이 ISIL 소탕보다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를 이 위기에서 구하고 또 정부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우려스러운데요. 이 미국과 서방국들은 아사드 정권은 이미 합법성을 잃었고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ISIL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공습은 ISIL과 다른 테러 세력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들을 모두 테러 세력으로 시리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정했던 것을 보면 이 지금 이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ISIL 외에 다른 반군들도 겨냥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공습 목표는 이 시리아 정부와의 이 협력을 통해서 정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습으로 현지에서는 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들은 정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이 시리아 군사 개입의 목적은 이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돕고 또 ISIL로 인해서 러시아에 가해지는 위협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지금 첫날 이틀째 공습은 말씀드린 대로 이 ISIL을 겨냥하지 않은 다른 반군들을 겨냥하는 공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한편 미국과 연합군은 러시아의 개입과 상관없이 ISIL을 겨냥한 기존의 공습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ISIL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소탕하기 위한 기존의 공습 임무를 계획대로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러시아가 첫 공습을 가한 어제도요. 연합군이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동시에 시리아에서 공습을 실시하면서 양측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이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양측이 예기치 않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늘 일본 기지에 들어갔다고 하죠.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이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늘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입항했다고 하는데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 지난 5월까지 이 같은 기지에 배치돼 있던 조지 워싱턴호가 정비를 위해서 떠나면서 후속 배치된 겁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떤 항공모함입니까?
2000년대 초에 취항한 신형 항공모함인데요. 미 해군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기존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 호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배수량 9만 7천 톤, 길이 333m에 달하고요. 이 F-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가 있어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고 또 승조원만 해도 이 5천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렇군요.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 평시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요. 또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이 미국이 지역 해양 전력을 총괄하는 거점이 되는데요. 미 국방부는 신형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일본 배치로 미군 7함대의 준비태세가 강화되고 또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군사 동맹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 오는 18일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도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네브라스카 주를 찾아가 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